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모든 개신 교회가 종교개혁 502주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독일의 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로만 캐톨릭의 문제점 95개 조항을 써서 정문에 붙임으로 위대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루터가 수도사로 고행의 길을 걸으면서도 늘 자신을 괴롭게 했던 것은 사탄이 하는 정죄였습니다. 하루는 꿈에서 사탄을 보았는데 사탄은 루터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끝도 없는 긴 두루마리에다가 적어서 낱낱이 읽고 있었습니다. 그 죄명을 듣고 있다 보니까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듣고 있던 마틴 루터가 사탄을 향하여 외친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나의 모든 죄의 목록 아래에다가 이것도 쓰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죄로부터 정결케 됐노라. 아멘. 그리고는 루터가 꿈입니다. 잉크병을 사탄에게 집어던지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노라. 누가 나를 정죄하랴. 그러자 그 순간 사탄은 자기로부터 도망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행사의 하루로 지나지 마시고 오늘은 특별히 예배자들마다 어떠한 사탄의 정죄와 죄의 억눌림의 사슬로부터 자유케 된 줄로 확인하시고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죄를 졌느냐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자유케 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 이따가 성찬에 피를 나누면서 그 피가 내 모든 죄의 항목에 모든 것을 다 씻어주는 그리고 정결케 된 보혈의 피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찢기우신 살로 말미암아 주어진 축복이 하나됨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일어난 기이한 현상은 성전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막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은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무사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게 되게 하셨고 또 모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하나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우신 살과 피로 말미암아 주어진 특권이 뭐냐? 전에는 예수 밖에 있다가 다 예수 안에 거하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원래는 우리 다 예수 밖에 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사랑과 부르심의 축복 가운데 우리는 다 예수의 약속 안에 거하게 되었고 예수 안에 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유식한 자나 무식한 자나 자유된 자나 종이나 노예된 자나 예수의 피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은 다 짐승 취급을 받을 만큼 높은 담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오시고 죽으심으로 이제는 모든 담이 다 허물어졌습니다. 오늘날 교회들마다 고향별로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전라도 교회, 이 교회는 경상도 교회, 이민까지 와가지고 그런 교회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거는요, 예수의 피를 무한하게 만드는, 무색하게 만드는 피입니다. 예수 안에는요, 어떠한 특정한 집단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예수의 피로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 밤에 구하셨던 기도는 교회를 향한 아버지여 저희로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요, 교회 안에서 하나 되면 그것보다 더 재밌는 곳 없습니다. 근데 교회에 자꾸 이 사람도 담이 생기고 저 사람도 담이 생기고 이 사람도 서로 얘기 안 하고 원수지고 등지고 이러기 시작하면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모습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류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누가 제일 복받은 사람이냐?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빌립보서는요, 4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편지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에는요,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in Christ, 이 말이요, 50번이나 나오는 핵심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안과 밖이라는 것은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누리는 신분상의 특권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다 교회 안에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 앉아 있느냐 밖에 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예수 안에 있느냐 그리고 예수 안에 내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느냐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도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가난하기도 하고 부유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건강하기도 하고 일찍 죽기도 하고 오래 살기도 합니다. 이 차이가 있는지 모르지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 이 말은 뭐냐면 새로운 마음, 새로운 소망, 새로운 역사로 살아갈 만한 인물들이라라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조금 고쳐진 인생이 아니라 New Recreation,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따금 저도 제가 살아온 길에 부끄러운 자국이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참으로 주님 앞에 설 날이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recreation이라는 말은 내 모든 불리한 증서들, 사형 언도의 문서들은 다 예수의 피로 없어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이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육신에 매어 살아가는 사람은 영원한 영적 사망, 둘째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승리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종교개혁 주일 아침에 여러분 자신이 어디에 있는가 확인하십시오.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자인가를 확인하시고 예수 안에 있는 자의 삶의 특징, 특별히 오늘 빌립보서 4장에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 안에서의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예수 안에 있는 삶의 특징은 기쁨입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주 안에서의 삶의 특징은 기쁨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여 세워진 교회인데 바울이 멀리 로마의 옥중에 있다라는 소식, 로마의 옥중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로부터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편지도 없고 전화도 없고 아무런 연락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가 세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떤지도 궁금하고 답답했는데 이 에바브라 디도편에 의해서 이 빌립보 교회로부터 헌금과 또 고생하고 있는 바울에게 위로의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어쩌면 바울은 물질 때문이 아니라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이 빌립보 교회, 자기가 세운 교회 성도들이 지금도 자기를 잊지 않고 신앙을 지키고 자기와 동참하겠다라는 그 뜻을 바라보며 너무너무 기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가장 큰 기쁨은 뿌려놓은 씨앗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헛되지 않을 때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고 지금도 병상에서도 늘 기도하고 있는 것은 대흥교회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함께하는 기쁨입니다. 한 신앙 고백, 한 믿음, 한 하나님, 한 성령님 안에서 함께 기뻐하는 우리 주 안에서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요, 기뻐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살다 보면 사람들에게는요, 냄새밖에 더 날 것 없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혈액형이 뭡니까? 저는 A형입니다.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스타일로 봐서는 A형이 아닙니다. 다시 조사해 보세요. 나 100번을 조사해도 A형이라고 그래도 다시 해보래. A형 아닌 것 같대. 그런데 무슨 A형이면 어떻고 B형이면 어때요? 혈액형에 따라서 성격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 그 특징을 보니까 O형인 사람은요, 오의지상이랍니다.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지랄 같은 성격이 O형이랍니다. B형인 사람은 단무지상이랍니다. 단순하고 무지하고 지랄 같은 성격이랍니다. A형인 사람은 소세지상이랍니다. 소심하고 시시하고 지랄 같은 성격이랍니다. A, B형인 사람은 지지지형이랍니다. 지랄 같고 지랄 같고 지랄 같은 성격. 여러분, 어떤 피를 다듬든지 간에 공통점이 있어요. 다 뭐 강단의 용어는 아니지만 지랄 같다는 거예요. 사람만 보면 점점 시간 갈수록 냄새밖에 안 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참 기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기쁨 놓치지 마세요. 시편 19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여러분, 말씀 안에 있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90이 넘는 장수하는 마을이 있어서 조사를 해봤답니다. 그랬더니 세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첫째는 적당한 운동, 두 번째는 소식, 조금 먹는 거래요. 저는 그걸 못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제가 옛날 사진 보니까요, 배가 너무 컸더라고요. 하여튼 많이 먹었어요. 셋째는 기쁨입니다. 기뻐해야 오래 산답니다. 천국의 대표적인 모습은 기쁨이고 지옥의 대표적인 모습은 비난과 참소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흥교회는요, 누가 어떠한 모형을 오다 왔든지 간에 비난하고 참소하는 교회가 아니라 함께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우리 대흥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여러분, 주 안에 있으면 근심 없어요. 우리 같이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1절과 3절만 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3절입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아멘. 두 번째로 주 안에 사는 자의 삶의 특징은 자족입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보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요, 자족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했는데 중요한 세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떠한 형편에든지라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는 배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알았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은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이 단어를 기억해야 우리는 자족할 수 있습니다. 환경에 구애를 받지 않는 삶입니다. 여러분, 조건만 조금 좋았더라면 내가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평생 만족이 없습니다. 내가 조금만 젊었어도 목사님 제가 열심히 봉사할 수 있었을 텐데요. 이분요, 영원히 봉사할 기회가 없습니다. 내가 목사님 조금만 더 가져 재력이 좋았다 할지라도 부모님을 잘 모셨을 텐데 그게 못돼서 내가 못 모신 게 아쉽습니다. 그분은요, 부모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내 있는 어떠한 조건에 관계없이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자족의 원리의 중요한 단어는 앞에 이 스스로 자자처럼 납니다. 특별히 11절에 보면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고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바울이 다 내가 이것이 환경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한 형편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것은 납니다.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환경에 관계없이 자족은 내 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부터 내가 지금 처한 모든 형편, 여러분 저는 제 있는 지금 형편에 대해서 만족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있는 현재의 형편에서 만족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단어는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족하다라는 것은요 영적인 풍성함을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풍성의 원리를 모르고 만족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단한 훈련이 필요하고 부단히 배워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직분자를 33명 세우셨는데 그분들이요 열심히 기쁨으로 봉사하다가 지치는 순간이 있어요. 언제냐면요 인풋이 없을 때입니다. 내가 배우지 아니하고 영적인 배움이 없으면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배워서 자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단어가 알았다라는 것인데 이거는 뭐냐면 배운 대로 삶 속에서 하나하나 실천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족은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내 삶 속에 하나하나 실천하게 될 때에 자족이라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자족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우탈케스라는 단어인데 그 당시에 유명했던 헬라 스토아 철학의 핵심 단어가 덕목이 바로 이 우탈케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 이 자족이라는 우탈케스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모든 욕망을 다 제어하면 만족한다. 그 스토아 철학의 우탈케스지만 바울이 말씀하는 자족이라는 것은 스토아 철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욕망을 버리는 만족이 아닙니다. 예수 안의 만족입니다. 이를테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궁핍하게 자리에 둘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궁핍한 자리에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서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요하게도 하십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부요한 중에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강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그 자리에 두셨기 때문에 주 안에서 자족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3절에 보면 주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핵심은요 우리 예수 안에 주어진 특권이 뭐냐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20년 전에 소록도에 부흥회를 갔었어요. 소록도 안에 교회가 5개가 있는데 목사가 5명 가기로 했다가 한 명이 갑자기 못 가게 돼서 4명이 갔어요. 그래서 부흥회를 하려고 보니까 한 사람이 두 번을 뛰어야 되는데 내가 제일 젊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새벽 예배 4시에 드리고 5시 반에 드렸어요. 두 교회 여기서 하나 끝나고 저기 가서 또 하나 하고 저녁 예배도 두 탕 뛰고 제가 두 번씩 이제 소록도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소록도에 가면요 그 목사님이 저희를 안내해서 가는데 목사님 지금 가는 곳이 자살바위라는 곳입니다. 이곳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그곳에 서게 되면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을 느끼기 때문에 마음을 가라앉히셔야 됩니다. 그래서 협박을 하면서 저희를 데리고 자살바위로 갔는데 무섭기만 하더라고요. 왜 자살바위냐면요 옛날에 문둥병 걸린 젊은이들이 와서 살 소망이 없으니까 손 떨어져 나가고 눈 없어지고 코 떨어져 나가고 피와 고름으로 가득한 그곳에서 사느니 죽자 그래서요 이 자살바위에서 다 뛰어내려 죽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소록도가 변화되기 시작된 것이 언제냐면요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들에게 예수가 들어가니까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다음부터는 자살바위가 다 없어지고, 제가 갔더니요, 제가 갔을 때 소록도에 한 1200명이 있었는데 전체가 크리스찬이고 딱 한 명이 원불교 교인이더라고요. 대단합니다. 중이 원불교 한 사람을 위해서 파송을 해서 왔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믿고 지금 카자흐스탄 선교사로 가서 목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지난번에 부흥회 오셨대요. 집회 한번 오셨댔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를 불가능한 것이 없도록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될까? 에이, 뭐 해봐야 믿어봐야 그게 그거네. 그러한 믿음이 되지 마시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거시적인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자의 특권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한적인 믿음, 소극적인 믿음을 갖게 되면요, 우리 영혼이 매일 독극물을 먹는 것처럼 먹다가 먹다가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계속 우리의 믿음은 병들을 수밖에 없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적극적인 축복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의학적으로는 꽝이랍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유일한 소망은 이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붙들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예수 안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